자, 그 다음 얘기는 쉬는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뿐. 자, 오늘도 주식시장 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가파른 상승 이후에 코스피가 잠깐 살짝 쉬고 있습니다. 어휴, 다셨다. 어휴, 다신 것 같아요. 4000선이 살짝 깨져서 3853. 근데 좀 화끈하게 쉬네. 좀 살살 쉬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3.8% 151포인트 하락. 요즘에 코스피는 하루에 100포인트는 기본 움직입니다. 코인 왜 하나? 코스피 하면 되는데. 아니, 요즘에 변동성이 미쳐갖고 시장에 미친 것 같아요. 요즘에 100포인트씩 움직여 위아래로. 그래서 살짝 쉬긴 하는데 조금 좀 세게 쉬는 감은 없잖아 있고요. 특히 요즘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화끈하게 쉬네. 역시 형님들이야. 쉴 때도 화끈하게 쉬네. 물론 반등도 화끈하게 하죠. 하루에 8%씩 움직이는 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반등은 화끈하지. 일단 금요일날 저 나쁘지 않았어요. 화끈하게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살짝살짝 쉬고 있고요. 자, 그래서 11월 19일 이런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깐부 형님이 나섰습니다. 깐부 형님이. 하, 이런 모든 분들에게 구조대를 부하게 한 깐부 형님이 엔비디아가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AI 버블론에 대해서 과연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은 57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없으시죠? 월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요. 전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62%가 늘어난 매출액입니다. 참고로 시가총액 7천조짜리 기업이에요. 한 6,800조 되겠네. 세계 랭킹 1위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가 늘었습니다. 뭐 미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늘었냐? 당연히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액이 512억 달러. 전년 대비 66%가 늘었어요. 작년에도 데이터 센터 미쳤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66%가 늘었고요. 총 이익률은 얼마냐? 100원 팔아서 얼마 남겼냐? 73원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발전이 없는 수치예요. 얘들은 원래 73% 내기 때문에 원가율 27%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리고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은 319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역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분기 대비 역시 21%, 전년 동기 대비 65%. 시장은 300억 달러 예상했는데 순이익이 319억 달러 훨씬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슈퍼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당 순이익은 1.3달러. 1년 전에 주당 순이익이 0.78달러. 미국은 주당 순이익으로 따집니다. 사실은 주당 순이익이 직관적으로 볼 땐 맞죠. 내가 만원짜리 주식을 사면 그 중에 순이익이 얼마냐는 게 직관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맞긴 한데 우린 주당 순이익은 잘 안 하죠. 하여튼 1년 전에 0.78달러였는데 3개월 전에 1.08달러, 현재 1.30달러. 계속 주당 순이익이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적 말고 다음 분기 전망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분기 전망은 제가 보기엔 더 미쳤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얘네 4분기 매출액 전망이 650억 달러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미쳤다라고 얘기한 3분기 매출액이 570억 달러야. 한 분기 만에 매출액을 얼마나 늘린 거야? 이거 뭡니까? 이거 거의 10, 5%, 6% 올라가는 거잖아. 이 미친 실적에서 한 분기에. 내년이 아니라.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매출을 0%로 산정한 보수적인 전망이다. 중국 매출이 0이야. 0이라고 가정한 보수적인 전망이야. 중국에 팔면 여기다 그만큼 다 들어간다는 거지, 알파로. 보수적인 전망. 아,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미쳤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는 어떤 주식이냐? 놀랍게도 제가 보기에 저평가주가 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실적 말고 내년 1년간 벌 포드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한 26까지 내려왔어요. S&P가 평균적으로 20점 넘습니다. S&P 500 평균 기업하고 엔비디아하고 번 돈 대비 주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막 퍼가 100가고 200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으로 알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지. 한 60 넘어갈 때도. 근데 지금은 실적이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별로 안 올라. 별로 안 올랐다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3년 평균 PER보다 지금 내려가 있어요. S&P 500 PER과 비슷하게 붙었어. 포워드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치면 좀만 더 내려가면 저평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내려가면. 좀만 더 가자. 저평가 기업. 같이 투자하자. 우리 같이 투자. 요 아래 오면 같이 투자니까 저평가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뭐 저평가주 같이 투자 농담을 하는 건 놀랍게도 최근 엔비디아 1년 주가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1년에 60%, 70%씩 매출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부진해요. 26%밖에 못 올랐어. 이거 뭐 예금 아닙니까? 이거 26% 이거 정기예금 어제 좀 괜찮은 거나 들었구만. 코스피가 70% 80% 오르는데 그거 26% 올라서 뭐에 쓰겄나 모르겠어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60%씩 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오르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PER 기준으로 점점 저평가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진한 주가 모습을 요즘에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젠슨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2년간 AI 반도체가 5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공격적인 목표지만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인 목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보기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공격적인데 자기가 예상하는 것에 따른 보수적이야.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저도 AI의 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엔비디아 경영진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I의 버블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AI의 버블이라는 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자! 앞장서서 AI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온 세상은 앞으로 AI 생태계로 뒤덮일 것입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들이 AI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봤더니 깐부의 나라 코리아에서도 금강 한번 해보겠다고, 엔비디아 GPU 산다고 하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모든 곳으로 가서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기염을 토했죠. 슈퍼 실적을 발표하고 거의 기염 토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와, 드디어 가는구나. 다시 한번 가자! 했는데, 그날 이렇게 올랐다가, 급등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스급스급 밀리더니,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갖고 우리나라 금요일날, 말이야, 3%씩 빠지고 말이야. 물론 또 금요일날 밤에 미국장은 또 조금 반등했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또 궁금해요. 변동폭이 하루에 100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뭐 100포인트씩 움직이니까. 근데 왜, 뭐 저평가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고, 뭐 미래는 ALM에 왜 이게 내려가냐?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곡괭이 파는 회사가 잘 되는 건 알겠다. 지금은 금광을 찾아는 시기니까. 근데 그 금광을 파는 기업도 잘 되냐? 금광에서 실제로 금은 언제 나오냐? 금이 안 나오면 곡괭이 덜살거 아니요. 그 곡괭이 판 회사가 지금 실적이 미친 건 알겠어. 파고 있으니까. 1번 나오냐? 2번 언제 나오냐?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곡괭이 파는 회사가 장사 잘 된다고 금광 파는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곡괭이 사고, 빌려주고 곡괭이 사고, 빌려주고 곡괭이 사고, 이거 아니요? 라는 이런 불충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숏을 치는 그 마이클 버리아 나오죠. 옛날에 한번 나왔죠? 원래 숏을 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미래엔 이 그림을 사기의 구조도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소치고 아마 바들바들바들바들 떨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곡괭이 파는 회사가 말이야. 금광 캐는 회사에 대해 돈 대주고 곡괭이 사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금 언제 나오는 거야? 금. 곡괭이 말고. 제 생각엔 지금 현재 그 21세기판 금광을 찾아서 더 로스트 골드마인인가? 옛날에 게임도 있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하는데 아주 많이 금광을 찾는 우리 샘 알트먼 돈 빌려서 금광 찾고 있죠. 그리고 따라서 금광 찾는 우리 또 메타 형들 저커버 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머스크 형은 아마 제 생각에 나보다 누가 잘 될까 봐 나보다 먼저 캐면 안 돼. 나보다 누가 이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금광을 찾고 계시는 요런 분들이 열심히 찾고 있어서 아마 금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불안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수익성이 아직은 없지 않냐? 아직 금이, 오픈에이는 아직 수익성이 없고, 엔스로픽도 아직 적자고, 아, 몇년 내에 나와, 몇년 내에. 그럼 몇년 내에 나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그렇게 돈을 막 써도 되나? 뭐 500억 달러, 뭐 1조 탈라는데매. 그러다가 늦게 나오면 돈 쓰는 거 늦춰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오픈에이 하고 있는 일은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될 때까지 이거 속여라라는 말은 이 사람 좀 쇼친 분이구나. 좀 과한 것 같고. 그럼 나올 때까지 이거 미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의심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글의 순다이 형도 피차이 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는 버블이 아니다. 근데 가격은 모르겠다. AI 기술 잠재력을 고려하면 AI 거는 기대는 대단히 합리적이야. AI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봐봐. 있잖아. 합리적인데 가격은 모르겠어. 가격은 버블일 수도 있다. 아니, 사실 CEO가 가격 예상한 사람은 아니죠. 투자 사이클상 과도하게 올라갔다 과도하게 내려가는 건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AI는 버블이 아닌데 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은 합리적이냐 물었을 때 합리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라고 현자 같은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솔직히. 대한민국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도 국경일판에서 하기 때문에. 야, 괜찮아, 괜찮아. 그게, 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꼭 우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오는 것처럼 파면 돼. 최대한 오래 파길 기대합니다. 한 10년 정도 파면 어떨까? 나올 때까지. 근성 가지고 말이야. 그 말에 좀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말이야. 뭐, 될 때까지 민단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성을 가지고 쭉쭉 파면, 뭐 언젠가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하다못해 뭐 석유라도 나오겠지? 계속 파면, 그 우리, 말이야. 그 우리 HBM도 스캐주고, 멤버도 스캐주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이 자료 만드는 와중에,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0칩을 중국 판매 승인을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반등 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빨간색으로 쭉쭉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고, 다른 내용을 조금 드리면, 최근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약간 안 좋아요. 사실 약간. 많이 안 좋진 않은데, 근데 워낙에 장기간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꺾이니까,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이번 주에 한 3%, 고점 대비로는 뭐한 7%, 10%? 이 정도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안 좋게 느끼는 건 그동안 상승 폭이 오르긴 오르는데 점점 줄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느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게다가 코인 하시는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8만 달러대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급락에 가깝죠. 여기서 여기를 보면. 최근의 하락은 약간 기이할 정도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해할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정치적인 이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모론도 있고 뭐 사이클을 말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많죠. 손절이 부른다는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그나마 양반인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피바다죠 지금. 디지털 자산 세계 전체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확대되었다. 자금이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손실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걱정이 왜 하락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것. 그쵸? 물론 뭐 주식도 힘들긴 한데 암호화폐는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누가 왜 무엇을 하고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뭐 정치적인 이유까지 나오니까 이게 혼란의 소용돌이라고 할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 암호화폐 상승을 이끌었던 두 축이 1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유동성 확대, 2번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거다. 돈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날 거다. 아무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을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고 뭐고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채권쟁이였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 가리고 잘안 보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2024년부터 물론 그 전에 좀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서 미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많이 줄이고 있었습니다. 보유재산을 줄이고 있죠. 여기 2024년이고요. 한마디로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양적 완화와 반대 등 양적 완화는 유동성을 늘리는 대체재표를 확대하는 이게 양적 완화고 이걸 줄이는 거를 양적 긴축 QT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죠? 타이트닝. 여긴 이징 타이트닝.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잘 신경은 안 썼지만 이게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산가격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얼마를 줄였냐? 2조 달러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최대 늘었을 때가 8조 달러, 9조 달러 이렇게 갔는데 지금 6조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나름 연준 입장에서는 많이 줄였죠. 이건 이제 채권 만기를 연장하지 않죠. 연장하지 않고 롤업 안 하면서 계속 회수한 거죠. 계속해서 해서 많이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자금 시장은 양적 긴축을 줄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원래 연준은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 은행들의 자금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때까지 저 QT, 대차대조표 축소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이걸 멈추겠다. 문제가 되기 전에. 근데 지금 자금시장이 보니까 양적 긴축을 줄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 자금시장에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난 10월 FOMC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FOMC에서 뭐를 발표했냐? 12월 1일을 기점으로 저 대차대조표 긴축, QT를 종료할 것이다. 자금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은행 준비금 수준도 하락하고 있다.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그동안 줄여왔는데 한 2조 달러 정도 줄이니까, 뭔가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멈췄다가 또 나중에, 뭐, 긴축에 들어가겠죠? 요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뭐, 채권적 얘기긴 한데, 최근 미국은 당일 자금, 소위 말해 오버나잇 자금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당일 자금 조달 비용이 들쑥날쑥합니다. 내포시장이라 그래요. 그냥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 맡겨놓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내포시장의 당일 자금 조달 금리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많이 갑자기 튀었다가 내려갔다가 튀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저 돈을 빌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그냥 유동성이 드디어 부족해진 거 아니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렇게 줄여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연준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을 준다 그러니까 실제 유동성 부족이 의심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11월 21일 날 연준 이사 리사 쿡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쭉 밀렸죠. 예를 들면 현재 제 생각으로는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요거만 뉴스로 떴어요. 그래 주식시장이 급락했는데 사실은 리사 쿡이 얘기한 건좀더 길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 물론 다음에 얘기한 거긴 한데 조금 복잡하지만 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헤지펀드들의 레포로 발행한 국채 선물 베이시스 거래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은 지난 2년간 미국 채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고 현재 전체 미국 채 중에 10.3%를 이들이 소유하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이들은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 현물 국채 매도 포지션이 대거 출현하고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렵죠. 자, 이게 어려워서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사실 경고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를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헤지펀드들의 레포를 사용한 국채 선물 베이시스 거래.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소위 차익 거래, 베이시스 거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미국 채라고 칩시다. B는 미국 채 선물이에요. 그럼 이건 기간이 지나면 A와 B는 가격이 같아집니다. 미국 채 선물은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미국 채 가격이고 미국 채는 미국 채니까 3개월 뒤면 A와 B가 가격이 같아지죠?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미국 채고 이건 미국 채 선물이에요. 미래 가격이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끔은 A가 싸고 B가 비싸고 이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요걸 저평가, 고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 돈벌 기회가 생겼죠? 생겼잖아요. 똑같은 건데 하나가 저평가되고 하나가 고평가됐대. 이게 가격이 높고 이게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은 A를 사요. 그럼 B를 팔면 돈을 법니다. 왜냐면 언젠가 가격이 만날 거 아니에요. 두개 같은 거라며. 같은 건데 하나는 50원이고 지금 하나는 100원이에요. 같은 거야. 그럼 50원을 사고 100원을 팔면 이 낮은 가격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같은 거니까. 자, 이게 차익 거래, 이 베이시스 거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베이시스 거래가 꼭 차익 거래는 아닌데, 하여튼, 자세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걸, 아, 좋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벌릴 기회가 있군요. A를 사요.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이를 빌립니다. 단기를 불리고 레포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레포금리예요. 근데 A와 B의 가격 차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걸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막 조단위 수십조를 해도 원래 베이시스 BP예요. BP 몇 BP 차이가 난다면 몇 BP 0.001%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헤지펀드들은 그럴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버러지를 늘립니다. 50배짜리 100배짜리래요. 기관들도 하죠. 기관들은 근데 실제 미국채 선물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50배 100배 레버지를 늘립니다. 그래서 아까 리사 쿡이 이게 너무 커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커지고 있는데 왜냐?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A를 살고 B를 판.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봅시다. 아까 전에 파월이 얘기했던 그동안 긴축을 쭉 하니까 오버나잇 금리들이 올라가고 레포 금리가 튀는 일이 있다. 단기 금리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빌려놨어요. A를 사고 B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빌려서 A를 샀어. 근데 빌리는 금리가 올라간대. 튀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요 차이보다 그 금리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집니다. 1%에 빌려왔는데 2% 3% 날래. 그럼 당연히 남는 게 없죠. 그럼 비용이 올라가면 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돼요. 이게 소위 언어엔딩이잖아요. A를 사고 B를 파는 차익거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언어엔딩을 하면 A를 팔고 B를 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여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채 대량 매도가 나와요.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 아까 전체 미국채 10%를 들고 있기 때문에 10% 리사 쿡의 말에 따르면 그럼 10%의 대량 매도 포지션이 나와요. 그럼 미국채 대량 매도가 나오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급등을 하죠. 팔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팔다가 많이 나오면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진 건 똑같이 미국채 대량 매도가 나오면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는 거는 시장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기 유동성 부족, 단기 금리 상승은 시장에 뭔가 저거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까 전 같은 그런 뭐 금리 위험 아니면 자산 가격에 크게 변동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는 거고 그래 단기 금리를 안정화시켜야겠다는 거죠. 유동성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겠다는 거. 그래서 12월 1일 날 QT를 종료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동안 줄여보니까 애들이 헉헉대는 것 같아. 야, 안 되겠어. 조금 멈췄다 가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시그널로 들리고,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대단히 민감한데, 채권 시장이 저러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야,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유동성이 많이 감소한 게 아닌가? 야,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는데, 완전 제 생각입니다. 완전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많이 줄였구나. 그럼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양적 기축 줄이는 거 보니까, 야, 이제 뭔가 시그널이 자금시장에 뭐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징후 같았구나 라고 파월이 얘기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아, 뭐 코인시장이나 이런 시장 사람들이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게다가 우리가 또 눈을 감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원래 그런 집단이죠,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크고 아름다운 OBBA 법안, 오빠 법안, 대규모 감세 예산 삭감 법안이에요. 적자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돈 쓸 게 없으니까 외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때려갖고, 벌어진 돈으로 빚도 갚고, 부족한 예측자는 양심 털린 주장을 하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 돈은 질쓰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외국에 관세 때려갖고, 뭘 좀 해보자.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도질하고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체인소우 전기톱을 들고 다 썰어버리겠다고, 예산 삭감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감축하고 사람을 줄이고 낭비대원들을 줄이겠다. 이것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예요.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좋건 싫건 어쨌건 지금까지는, 물론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두 번인가 했지만 속도도 그렇고 QT도 그렇고 미국 정부와 미 연준은 올해 사실상 긴축 모드였어요. 어쨌건 긴축적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유동성을 줄이는. 지금은 뭐 AI도 있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줄여도 티가 안 났는데, 이제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QT를 멈추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 입장에서 뭔가 이 유동성이 줄었다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또 시간을, 속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긴축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월아, 금리 인하 어서 해라. 양적 기축 그만해라. 금리 인하 해라. 게다가 요즘 미 행정부도 돈을 좀 풀어요. 예를 들면 지난 9일날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나눠주겠다. 물론 이건 지지율이 떨어져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관세에 반대한 사람들은 바보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소득층을 빼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죠.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관세를 매긴 게 부채를 갚기 위해서 관세를 매겼다고 생각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말입니다. 작은 정부라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민주당 정부가 막 퍼졌던 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갈무리해서 부채 갚고 단단하게 튼튼하게 간단한 소린 줄 알았는데, 야, 관세를 다 넣어준다는 건 뭐야? 라고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부채 갚는 거 아니었냐 그거? 뭐 몇 조 달러 그거 갚는 거 아니었냐? 아니 원래 해오던 얘기와는 이거 반대되는 얘기 아니냐? 라고 이제 공화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러면 어쨌건 긴축을 해갖고 이제 뭐 자금 사정이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풀어줘야 되죠. 자,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9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가 나왔어요.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타겟 소비자 물가는 2% 정도 됩니다. 3%가 나왔어요. 일단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관세 정책을 취한 다음에 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방향은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아직은 3%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리스크가 어쨌건 있죠. 10월 값은 얼마냐?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서 발표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9월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매겼는데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냐?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르잖아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 관세 정책이 아니라 작년에 바이든이 엉망으로 해놨어요. 돈을 그렇게 뿌렸어. 그게.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가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그거 말이야, 정신없이 큰 정부 뿌리니까 물가가 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물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래 지금 분위기는 QT 종료하고 금리 좀 내려주고 이럴 분위기였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불투명한 미궁 속으로 갑니다. 거의 90% 뭐 내려줄 것 같았더니 요즘에 뭐 5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70% 되더라고요. 저는 금리 인하 한다고 보는 쪽이긴 한데, 어쨌건 그럼에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플레이션 여전히 3%대다. 관세 정책의 효과를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 목표는 2%다. 2% 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높다. 물론 트럼프가 꽂은 아저씨들은 50pp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준 이사들은 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준이 분열이 됩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는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야, 혹시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돈을 풀어줄 것 같은데 늦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 또는 동결이 좀 지속되는 거 아니냐.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못합니다.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는 물가예요.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하락하는 중앙은행이 어딨어. 그럼 자기들이 망하는 건데.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 3% 중반 찍으면 못하지 않을까요? 4%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옛날에는 물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금리는 확대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지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이거 완전 제 개인 생각인데 미 연준의 유동성 확대가 빠르지 않고 지금 QT 같은 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코인 시장이 좀 먼저 반응하는 것 같고 물론 이러다 금리나 하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갈 텐데 주식시장은 AI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뭔 소리임 하고 달렸는데 어쨌건 내려가는 비트코인을 보니까 무섭죠. 뭐야 쟤네는 왜 아직은 유동성 충분한데 이 정도면 기준금리 인하도 해준대잖아. 트럼프가 돈도 풀어준대 이제 작은 정부가 아니라 2000달러도 풀어주는데 하지만 무섭잖아. 아 이걸 보는데 안 무서울 수 있나 사람이라면. 그러면 잠깐 빼볼까? 어차피 가겠지만 조금 내려가는 거 무서우니까 그럼 나중에 뭐 갈 때 사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이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코스피가 나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좋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 AI 올라탄 것도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 이것도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확장적인 정책이었고 미국은 긴축적인 경제 정책이었어요. 정책적 이유가 있죠. 그럼 당연히 코스피를 사야지. 당연히 코스피를 샀어야죠. 왜냐하면 올해 정부가 들었으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씨앗을 불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한다.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예산안을 8% 늘리고 돈을 확장, 확장적, 큰 정부 돈을 늘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중앙은행도 발 맞춰갔고 통화정책도 같이 해갔고 당연히 확장적인 쪽에 그쪽의 자산 가격이 더 매력적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국가 간의 정책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정책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정부의 스탠스 차이가 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 차이가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뭐 1300원에서 1370원 가야지 왜 1400원, 1470원의 레벨까지는 모르겠는데 방향 자체는 저쪽은 어쨌건 뭐 OBBA 법안하고 긴축하고 작은 정부로 간다고 하는데 작은 정부가 좋냐 큰 정부가 좋냐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죠. 어느 땐 이게 좋고 어느 땐 이게 좋은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미국도 왔다 갔다 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경제 정책 차이가 반대로 가면은 마치 옛날 엔화가 그랬듯이 환율도 위로 압박을 많이 받죠. 가장 근본적으로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 100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엔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선 다음에 엔화가 엄청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확장형 정책을 얘기하니까 역시 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미국하고 X자 크로스를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11월 21일 날 다카이시 정부는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엊그제 21조 3천억 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조죠. 200조. 코로나19의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당연히 큰 정부를 추진하는 거고 위로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약세로 가는 압박을 많이 받죠. 물론 한국은행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대외 금융자산이 2조 7,976억 엊그제 나온 거죠. 3분기 말 기준 쭉 해외 주식 투자가 890억 달러 전분기 대비 대외 금융자산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원화 약세 요인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자산이자. 무슨 소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해외 순자산이 상당히 큰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예전에는 금융부채가 오히려 더 많고 순자산이 별로 없는 국가였거든요.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마치 과거 일본이 위기가 오면 엔화와 강해졌거든요. 여기까지 못 가겠지만 과거 일본은 위기가 오면 해외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져. 제가 이거에 피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뭡니까? 후쿠시마 터졌을 때 우! 야 일본 큰일 났어! 엔화 쇼쳐! 그래갖고 엔화가 막 빠져갖고 이제 좀 먹었나 싶더니 갑자기 그게 위기 상황이라면서 엔화가 강해져.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어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일본이 위기인데 야 일본 엔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아 몰라 해갖고 반대로 와 이거 오르는데 반나절이 안 걸렸어요. 왜냐면 아시아가 낮이기 때문에 유럽이랑 작거든요. 아시아 사람들만 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 자고 있고 내가 오 빵 터졌어. 야 위기야 일본이 야 큰일 났구나 엔화 쇼시다 팍 쳐갖고 좀 먹었어요 점심에. 근데 야 다시 생각하니까 위기네. 그럼 엔화가 강해져서 반대로 가는데 전부 기절했죠. 이거 이때 기절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위기가 오면 해외 자산 팔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원화가 강세가 오는 그런 날이 올 거냐? 많이 가면 그렇게 될수 있겠죠. 아니면은 위기가 오면 해외 자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서 이러면 안 되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해외 순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패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남미식의 그런 환율 상승 패닉이 없는 게 이게 사실 대외 금융 자산이 늘어갔고 환율이 올라가면 죄송한 표현인데 먹어. 환율이 올라가면 자산이 늘어. 순채무일 때는 환율이 오르면 빚이 올라가죠. 부채가 올라가. 그래갖고 어머 큰일 났던데 여기 우리는 더 많어. 꽤 많아 꽤. 꽤 많아서 환율이 오르면 어머 돈을 벌었어 얘들아. 뭐 이러고 있어. 이게 소위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죠. 한국은행 얘기했던. 한국은행이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채권국, 순금융자산. 야 이제 막 한국 팔면 저기 뉴욕 사는 건가? 옛날에 일본이 그랬죠. 뭐 도쿄 팔면 뭐뭘 산다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도 별 패닉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1470원 뭐 1500 간다 그래도 야나 해외 주식 많다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그래서 뭐 대외 금융자산 때문에 올라가는 환율은 어쨌건 순금융자산이니까 뭐 그럼 빠지게 되면은 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의 차이가 뭐 있었고 결론적으로 미국도 어쨌건 그러면 긴축을 좀 줄이고 금리를 많이 인하해주고 뭐 속도감 있게 인하해주고 뭐 그러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를 봐야죠. 채권쟁이나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물가를 봐야 되는데 결국 돈의 가치잖아요. 왜냐면은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느냐? 단기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것 같다. 유동성이 뻑뻑한 것 같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못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다. 그럼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면 어떡해. 그럼 중앙은행이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 그래서 이제 물가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사우디 투자 포럼에 갔는데 지금은 지극히 아름답고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앞으로 몇달 안에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사실 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물가가 내려가고 아름답게 금리 인하도 해주고 다시 유동성도 늘어나고 QT도 멈추고 단기 유동성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로 그 뒷말이 그래서 금리 내려라. 솔직히 말해서 파월을 당장 해고하고 싶습니다. 배센 장관이 스캇 배센트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 내리지 않으면 너도 잘라버릴 거야 라고 농담을 얘기했어요. 왜냐면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은 어쨌건 연준이지만 재무부 소속이니까 가서 내리라고 하란 말이야. 내리지 않으면 파월도 자르고 배센트도 자를 수 있어. 당신도 자를 수 있습니다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농담한 이유가 저 배센트 아저씨가 금융가에 있었기 때문에 파월을 해고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스캇이 이 배센트죠. 카카 파월 해고하지 마시죠. 파월은 이제 임기가 겨우 3개월 남았습니다. 잘라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더 남았는데 2016 5월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내보내길 원하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막고 있대요.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걸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준 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아직 꽤 남았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초면 끝납니다. 그럼 트럼프가 매파를 임명할까? 비둘기파를 임명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비둘기파를 임명하겠죠. 지금까지 말한 거에 따르면 어쨌건 자기는 작은 정부지만 뭐 금리는 내리길 원하니까 그럼 결국 금리는 인하할 텐데 내년 초가 되면은 만약에 누가 연준 의장이 되냐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정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캐비넷이 국가경제위원장 트럼프 어떻게 보면 뭐 왼팔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세정책을 뭐 진두지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연준 의장 제안이 오면 수락할 것이다. 근데 이분은 12월 FOMC에서 50bp를 내려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연준 이사로도 한명 넣었죠? 그제 그분도 50bp인데 이 사람은 공격적으로 내려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캐비넷이 연준 의장이 되면 갑자기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팍팍 내려주고 50bp씩 내려줄 거냐? 야, 그렇게 되면 질러야 되나? 그렇게 되면 잠깐만. 이게 QT도 당연히 멈출 거고 뭐 QE는 안 하겠지만 양쪽 완화는 안 하겠지만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야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또다시 슈카홀드는 흥행을 할수 있겠구나. 한 주제 10개쯤 뽑을 수 있겠구나. 오 좋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 의장이 좀 재미없는 범생이 분이 되면 뭐또씨 슈카홀드 조회수 떨어지고 너는 이래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조금 흥분되는 분이 되면 되게 흥분되잖아요. 캐비넷이 아저씨가 되면은. 그럼 주식시장도 흥분하고, 슈카홀드도 흥분할 수 있는데, 누가 될까? 진짜 내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캐비넷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아무리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생활물가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관세에다가 유동성 공급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몇 번 나오는 게 쇠고기 가격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5%가 올랐다고 나오는데, 특히 저거 유구인들이 많이 몸으로 느끼는 건 햄버거 패티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요. 맨날 햄버거 먹는데 햄버거 패티 가격이 올라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왜냐면은 빅맥 같은 거 많이 먹는데 빅맥 가격이 5달러 안 하던 게 6달러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격은 뭐 일본의 가격은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빅맥이. 물론 우리는 환율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율 빠진 게 너무 크죠. 달러를 표시하면 안 되지! 원화를 표시해야지! 하여튼 미국은 이제 빅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생활 물가 관련이 굉장히 늘은 것 같고, 물론 뭐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당연히 이제 수입 관세를 매기니까 당연히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관세 매겨도 가격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지 라고 얘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스카 패센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고기 가격 오른 건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파리 때문이다. 파리, 기생파리. 나중에 언제 한번 기생파리를 제가 주제로 갖고 올 날이 있는데, 대부분의 파리는 기생을 합니다. 요 파리는 소에 기생을 해요. 에볼레이 때. 그래서 멕시코산 소고기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 생활물가 오르고 이런 거 다 파리 때문이다. 요거 파리만 아니면은 멕시코산 고기가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싸게 될 텐데, 파리 때문이지 이제 관세 때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 다 끝났는데 마지막 얘기 마저 드리면, 그래도 물가에 신경을 쓰였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맥도날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도날드 오너 운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패치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일 민주당과 싸우고 있거든요. 전 바이든 정부가 해놨던 그런 일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저는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우 싸우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금 현재 미국은 물가도 내려가고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죠. 보세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전미 맥도날드 이제 운영자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햄버거 가격이 올라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 맥도날드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말이 씨알도 안 먹혔죠. 이 바이든 때보다 최근에 불과 1년도 안 됐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많이 올랐어. 아까 얘기했지만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맥도날드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미로 한번 보세요. 저소득 고객층에서 맥도날드 유입이 두 자릿수가 감소했다. 가격이 한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소득층 고객들이 이제 맥도날드 잘 안 온다. 그럼 누가 오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방문한다. 비싸서. 패스트푸드 가격이 올라서 고소득층 고객의, 여기로 치면 중산층이겠죠? 유입량이 분기에 두 자릿수,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서 최근 미국이 식품류에 대한 관세를 낮췄죠.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목들, 그런 품목들 관세 0으로 만들겠다. 또는 없애겠다. 가격을 매우 빠르게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팩트시트도 발표했고, 그래서 미국 식품산업협회 대표가 대단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없앴잖아요. 아침 커피 한 잔을 좀 더 저렴하게 마실 수 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미국 제조업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관세는 가격에 관계가 없다며 왜 갑자기 관세 없앤다고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고 감사를 표하나요? 뭐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감사를 표했어요. 저와 같이 생각했던 민주당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진화하면 그게 업적이냐? 본인들이 불을 피운 다음에 그걸 끄면 그게 진전이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 꼭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약간 그 유동성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약간 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유동성 장세가 한번 오면 뭐 그쵸? 뭐 금리 내려주고 그 뭐 연준 의장도 좀 바꿔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추진력을 얻으면은 이제 쭉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번 쉬어야 되니까 충분히 쉬었죠? 아 많이 쉬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고산 올라가서 이 정도 베이스캠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쉴 수 있죠. 조금 더 쉴 수 있지만은 이제 추진력을 얻은 다음에 더 높게 내년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